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에 무관하지는 않지만 또 세상의 실제 사실들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실상을 파악하며 살라는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그러한 권면의 그런 격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한 손에는, 노아가 살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그 유브라데스 그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사이에 살았죠. 그러니까 노아도 아마 그냥, 물론 상상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데일리 뉴스 그거를 한 손에는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노트를 들고 생활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갔을 것입니다. 노아처럼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살던 사회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죠. 하지만 세상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런 노아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살 때, 그때 노아의 홍수의 날이 닥쳤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한 손에 들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방 여인인 라합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 이야기죠. 라합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가나안 땅 동쪽이 정복당한 그런 일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가족을 모두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노아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속에 있는 라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라합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들이 지금도 어두운 일들을 계속 세상에서 하고 있고 세상을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진행시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듣거나 알게 되는 일들,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분위기를 볼 때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얻은 일을 계획하는 자들은 뭐 계획했으면 그 일을 착착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한 번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예수 복음을 들고 서 있고 다른 손으로 영적으로 눈먼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되는 그런 때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시는 또 다른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을 구해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죠. 그렇지만 구원의 삶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사람의 장래와 구원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함께 또한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삶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삶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구원받고 사는 성도의 삶을 그 바로 앞에 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1절부터 8절에서 알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 휴거는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 오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날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도리어 회피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진노하심에 이르게 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절을 시작합니다. 진노하심에 이르게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여 놓았다. 그렇게 약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appointmen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appointment 많이 하시죠? Doctor's appointment, 뭐 여러 가지 appointment가 많죠. 그래서 appointment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상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아, 제가 무슨 appointment가 있어서. 그만큼 익숙한 얘기예요. 그거 정해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약속된 것이죠.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 사람이 임의대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닮은 생각과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삼위의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즐기고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깨진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이를 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그릇되고 빗떨어진 욕심을 따라 살겠다고 사람이 스스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의도를 의도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을 사람이 그렇듯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비뚤어진 욕심으로 살겠다고 결정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있죠.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온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관계도 다 등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 죄의 길에 끝까지 있으면 도달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듯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죽음도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 영원한 불바다, 영원한 불못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The Lake of Fire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듯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한 그 사람은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도 스스로 등진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걸 방관하실 수 없으셔서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차마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고 멸망길에서 건져 주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착해지고 순화되는 도덕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괜히 오셔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이제부터는 죄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저 있으면 이미 각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바로 우리가 보시듯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일은 그와 같은 그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그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셔서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의 멱살을 잡으시고 너 이제 나 안 따르면 재미없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아, 나는 종교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그 길에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정하신 뜻이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사도가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그 영원한 불못의 길을 고집살스럽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하신 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삶의 길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삶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삶은 두 번째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삶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구원의 삶은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출발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어야만 했느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사람들 죄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죄가 용서받게 할 수는 없었느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 하나님은 죄가 사해지려면 왜 목숨을 원하느냐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완전한 연합이 끊겨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고통,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이 끊겨지는,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그렇게 끊겨짐을 당하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람이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에서 자신이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찾아내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해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에 대한 그런 혼란과 오해,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뭐길래 예수가 아니라도 있게 되는가? 그저 잘 사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합니다. 몰몬교가 말하는 네 가지 하늘에 대한 것도 기독교인들도 어떤 기독교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는 거는 그냥 사람이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구원의 길이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 그게 12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사람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기들이 사람이 나야 사람의 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대로 난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 혈통이 뭡니까? 혈육관계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혈육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 뭐 한 사람이 유력하면은 그 영향을 입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큼만 좀 착하게 살라 그래.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한 게 없다. 오히려 착한 일 많이 해주고 도와주면서 살고 있고 내가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그만큼은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게 육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육정에서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만큼만 살라고 그래.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정입니다. 사람의 뜻에서 또한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침례 같은 거, 침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 침례에 대한 거를 우리 케이스 선교사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것을 잘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침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침례 교회입니다. 침례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내는 어떤 그러한 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이게 침례를 받으니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 속에서 그 제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에게서 나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 여러 종파들, 기독교에도 각 교회에도 그런 것을 자칫하면 강조하기 쉽습니다. 천주교에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오히려 사람이 자꾸만 만드는 어떤 식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에게서 난 것처럼 그렇게 각광을 받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커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만이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래서 받은 구원은 사람의 영원한 장래까지도 지속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할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장래가 확실합니까? 확실하세요? 이런 질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혹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고 살지만 죽은 다음은 죽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래서 오는 불안감이 있으면요. 믿음 생활의 신실함과 열심은 식어버립니다. 대신 세상에 대한 염려는 커져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장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삶이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후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살아서 예수를 믿고 살든 예수 믿다 이미 죽어 있던 간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장래 부활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구원의 길은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시고 구원받은 자의 장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사는 성도, 그 크리스천의 삶에 우리는 신실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그런 삶에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지를 못해요.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구원의 삶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격려한다는 말은 은혜로운 말로 신앙생활의 열심을 품을 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는 거 아유 힘들죠. 예, 맞습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격려받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열심을 품을 것을 권해줄 때 우리 영이 격려를 받아요. 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해, 세상이 이렇게 수상한데, 이거 격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격려 같은데 영이 격려를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바로 이런 말씀, 구원의 삶에서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도록 제가 앞에서 또한 함께 끌어갈게요. 저도 또한 끌어주세요. 이게 격려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라 합니다. 서로 예수를 닮아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모습에서 자라갈 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자라야 합니다라는, 예수를 닮아서 자라야 한다는 그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덕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덕 세운다는 것하고는 너무도 다른 말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 세상에서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덕을 세우는 것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다른 얘기예요. 예수를 닮아 우리가 자라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갑시다. 이게 덕을 세워가는 삶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다스리심이 분명해지는 거는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요.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삶에서 성장해 갈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외로움은 더해가요. 세상 때문에 불안감도 더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절 말씀을 다시금 보셔야 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십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외로워져요.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생활인데 왜 외롭지? 답이 안 나와요. 바로 이 구원의 삶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 부분이 무슨 서론처럼 되기가 쉬운데 그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인이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1등 좋아하잖아요. 1등. 뭐든지 1등. 1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경제도 발전하고, 뭐 기술되고, 요즘에는 또 심지어는 문화, 뭐 케이팝까지 1등 아닙니까? 다 1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1등이 있어요. 그건 1등 안 하면 좋은데. 외로움에 있어서도 1등이라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외로움에 있어서 세계 1등이에요. 한국이. 외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외롭다가 주변에서 고립된 다음에 자살해요. 자살률도 1위예요. 그거 아십니까? 자살률도 1위예요. 외롭고 자살률 높으니 다음 세대들이 더 있을까요?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저출산율도 세계 1위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 자체가 희박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나라 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정이 넘치고 활기찬 사회라고 했어요. 그죠? 외로운 사람들 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기찬 사회 속에서 막 분위기 속에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장래가 염려스럽다는 통계, 정확한 통계 수치들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외롭다는 생각이요. 지금 현재 한국 성인의 37%나 돼요. 엄청난 거예요. 우울증이나 또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울증이나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뭐 약도 소개하고 또 상담도 받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에 가장 저조해요. 뭔가 우울증이 있으면 저 사람 병든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고립당합니다. 그 우울하면서도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 미국도 높은 편입니다. 미국도 살펴보면요 이 우울증이 약 22%나 돼요. 그러나 한국의 37%에 비하면 훨씬 덜한 겁니다. 한국은 월등히 높아요. OECD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OECD 국가. 경제 강국들이죠. 예, organization. 그렇죠? 그래서 economic, 뭐, cooperative development, 뭐, 이렇게 약자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계속 부흥함을 위해서 서로 간에 도모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기구에 거기에 이제 참여국이 이제 한국이 참여국 중에 하나거든요. 37개국인가 39개국이 하나예요. 뭐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 남성의 자살률이 몇일까요? 1등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아 1등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남성 자살률은 다행히도 1등은 아니에요. 2등이에요. 2등. 여성 자살률은요. 여성들은 또 1등은 빼앗기기 싫어해요. 1등이에요. 자살률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조국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고 너무 거기 매료당하지 마십시오. 영성에서 죽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질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드리는 거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우심으로 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마음에 덫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다니면서 외로워하고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교회는 지금 구원의 삶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고립됨, 소외당함, 외로움, 분노, 불안 등등의 마음 덫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명심할 구원의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살 때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의 사귐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 자유, 그리고 영원히 복된 장래를 위해서 서로서로 구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덕을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